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제가 처음으로 운전한 차가 94년식 엘란트라였습니다. 아빠 차였죠. 제가 이제 94년도에는 아직 고등학생이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어떤 교회 성도분께서 목사님이 그 신방도 많이 다니시는데 뚜벅이 하신다고 엘란트라를 그 당시에 한 대 사서 그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 타고 다니시다가 제가 97년도에 면허를 따게 되고 면허를 따게 되니까 자꾸 이제 아버지 차를 몰래 훔쳐 타고 도망을 나가다가 그렇게 슬금슬금 제 차가 되었습니다. 97년도에 면허를 취득해서 2009년까지 그 차를 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만 15년을 운행을 한 셈이죠. 26만 키로를 탔습니다. 26만 키로를 타면서 참 그 젊은 시절에 저와 많은 추억을 나눴죠. 그리고 고장도 참 많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야 이제 여러분들이 절 보시면 목사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참 철이 없어서 험하게 차를 몰았어요. 그래서 고장도 참 자주 났었고 그래서 차를 여기저기 수리하는 적이 참 많았었습니다. 폐차 직전에 이르자 정말 많은 부분이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참 곤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핸들이 쏠린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100m쯤 가면 1m쯤 차가 이제 움직이는데 그게 동네 이렇게 골목길이나 시내 주행할 때는 괜찮아요.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은데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은근히 힘을 주고 이렇게 핸들을 붙잡아줘야 차가 똑바로 가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뭐 한 3시간, 4시간 운전해서 어디를 가려면 참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드셔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급진적으로 그 말씀을 재해석하시는 장면입니다. 살인이라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다. 그 살인이 있기 전에 먼저 나오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분노, 그리고 상대에 대한 경멸,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간음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난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간음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열매 맺기까지 우리의 안에 음욕이라는 뿌리가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대목이죠. 우리가 5장 2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5장 20절에는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러면 아이, 그 바보 같은 것들, 못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그들에 대한 상당한 오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가진 애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으니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산에 나아온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연실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추구하는 의로움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따져가면서 그들이 가르쳐 왔었던 바와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시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5장 21절 이하로부터 쭉 산상수훈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서구 세계에서 산상수훈은 가장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맞지, 그래, 마음이 문제지, 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지면서 읽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랄까요, 유체 이탈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실 겁니다. 곱장 천국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이실 거예요.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전체에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그래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만 넘어가면 뒤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씀의 대목에서는 그 유명한 누가 내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왼편 뺨도 돌려대고, 누가 내게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라,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고 들었지만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가시면 죽여라, 없어져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게 아니라 말씀에 따르면 가서 축복하고 오셔야 맞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들을 이렇게 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 읽은 본문 2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5장 마지막 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너희가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이러하게 하라 라는 식으로 구성된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는데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십계명에서 금지한 명백한 죄로부터 출발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덜 심각한 죄들, 덜 심각하게 금지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률의 수준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 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그 말씀만 제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또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르침들을 먼저 제시한 후에 그것들은 부족한 것이다, 그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훨씬 더 그 들어왔었던 율법의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그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그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어디인지를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수준까지 밀어붙여요.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이 말씀을 읽을 때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면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밀고 계시느냐? 인간적으로 좀 나은 사람? 그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수준의 사람? 너희 시대의 그 유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 그 사람들 그 수준 택도 없어. 시작을 어떻게 했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다면, 그 정도라면, 그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몰아붙여서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하느냐, 48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부담스럽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이죠. 아멘하기가 두려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서 그보다 더 강력하고 더 급진적인 새 계명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청중들에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산상수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구체적인 배경으로 놓고 그 모티브를 가져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그때는 이제 모세 때는 그 산에 모세 외에는 오르는 것이 금지되어서 아무도 올라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는 제자들도 다 따라서 올라갔죠. 어떤 진일보한 그런 면모가 그런 장면들 속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세우려 했었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모습을 이렇게 마태가 그 유대인들에게 그려서 보여주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받아온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후자죠. 후자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걸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됐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거기에 너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서운 어떤 시험 과목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사랑이고 영광의 부르심인 것이죠. 너희가 전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 내가 너희를 찾아가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씀으로 십계명이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내 백성이며 자유인이다. 그 자유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영광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출애굽 때 주셨던 율법의 맥락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천국 시민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이라고 보아야 옳습니다. 왜죠? 5장이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5장은 1절부터 당연히 시작하잖아요. 그 1절부터 이어지는 가장 첫 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죠? 팔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이 쭉 있죠. 먼저 복이 선포가 되죠. 지금 그 사람들이 조건이 어떻든지, 너의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선포되는 후에,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너희의 정황이, 너희가 가진 조건이, 너희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복되다, 이 선언이 있고 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불리우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부르심과 이 산상수훈에서의 부르심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사랑이라는 데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십계명에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그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부름받은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전의 십계명은 어떤 행동의 문제에 머물렀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신 것이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십계명이 행동의 문제만을 다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가장 첫 계명이 뭐죠? 입이 무거우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금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런 겁니다. 연인이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마. 나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지 마. 나 그거 못 참어. 그러면 어우 무서워, 왜 그래 무섭게 이럴까요? 아니죠. 당연하지. 난 자기밖에 없어. 난 당신밖에 없어. 평생 나는 당신만 보고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해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아라, 나에게만 네 마음을 쏟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입니다. 탐심을 금지하는 건데, 그에 앞서서 금지 계명들이 6계명부터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겉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저 물건에 마음이 있나 보다, 아니면 제가 저 사람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은 내가 행동을 잘 제어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첫 계명과 마지막 계명에서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는 계명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봐라. 십계명은 단지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통치 수단으로 제시된 법령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계명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면,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아직 함께 하고 계시는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뭐죠?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까? 관심과 그런 것들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돈도 쓰고 시간도 내고 관심도 기울이고 얘기도 들어주는 거죠. 마음을 원합니다. 누구나 사랑을 하면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마음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부부가 되어서 배우자가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거는 어떻게든 아끼고 내가 조금 더 일하고 그러면 살게 되지만, 그 사람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내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같이 사는 것이 지옥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좀 다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느 산자락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란다라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생각일랑 하지 말아라. 만일 네가 네 형제를 향한 분노가 네 마음속에 있거나 경멸적인 언사가 너에게서 나오거나 한다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툼과 원망이 있거든 적당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배 멈추고 가서 화해해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소송을 걸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피소해서 여러분들이 피고가 되고 여러분을 고발한 원고를 길에서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멱살잡이 하는 거죠. 원수인 건데요. 어지간하면 고소고발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를 했는데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들은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미안하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쉬운 해결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냐? 그 사람과 싸워 이기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모든 싸움이.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쳐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뭐 그런 바보 같은 놈이 다 있어 라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가라, 미련한 자라 라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욕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사랑을 쫓지 않은 결과다. 네 마음이 아직도 경쟁으로, 아직도 권력으로, 아직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다. 네가 사랑한다면 화를 누르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봐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화해를 나눠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네가 먼저 사화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훨씬 더 무섭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을지라도 네가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으로 범죄하거든 빼내라, 손으로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지음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어디를 잘라서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돼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서 성한 사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날 겁니다. 아니면 아예 육체가 없는 어떤 관념의 세상으로 천국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왜 눈으로 죄를 짓죠?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죄를 짓는 것이죠. 왜 손으로 죄를 짓죠? 내 마음에 뭔가가 있으니까 손으로 그 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눈이고 손이고 발이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거세된다면 우리는 죽는 것인데 천국에 갈 가능성이란 일말도 없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져서 이혼에 관하여 덧붙여진 말씀이 등장을 하죠. 당시 관습에 따르면 이혼은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 학파가 있었다고 해요.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버릴 수 있다라고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혼 규정을 해석한 학파가 하나 있었고, 굉장히 그 온건한 학파라고 이제 여겨지는 학파였고, 또 조금 더 근본적인 학파 쪽에서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고 이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해석을 가지고 와서 이혼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을 하는 자고 간음을 시키는 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혼은 철저히 남성을 위한, 남성에 의한 이혼 절차였습니다. 이혼이 아내를 버리는 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페미니즘 시대에는 아찔한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문화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을 수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내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아내에게, 버림받은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혼자 살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 가거나.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마음껏 버릴 수 있는 문화 속에서 내가 버림받아서 다른 여자에게 가면 그 사람이 오래 그 사람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처럼 여러 명의 남자들 만나고 네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같이 있는 남자는 또 남편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그런 대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때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인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를 사지로 내몰고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모든 남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인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 그 당시의 여자들의 어떤 그 처지였다고 그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마음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쟁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무언가 늘 결핍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상대가 됩니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분노하고 또 이겨도 상대방을 경멸하고 미련하고 무능한 작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실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어떤 도구로, 이 간음이라는 맥락에서는 성적 도구로 상대방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 어디에서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쯤은 우리가 인문학적인 최소한의 지식을 가져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장난 차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장난 차를 몰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핸들이 100m를 가면 한 1m쯤 그 치우치는 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의 마음은 그 정도로 조향 가능하게 고장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쓸 수 없이 고장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고발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직접적인 폭력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애쓸 수는 있지만 분노 그 자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음욕이 구체적인 간음 행위로 가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자제할 수는 있지만 음욕 자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할 의지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고장난 차로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고장이 너무 심하고 그것을 어떻게 완력으로 끌고 가기에는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는가? 우리는 결코 천국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 말씀이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천국으로 초대받은 이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흠없는 행위를 그런 순전한 마음을 바라고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나름 삶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맵니다. 고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박약하다는 사실을 자꾸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마음이라도 내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 나 안다. 너희들이 하지 못해서 비참해하는 거 나 안다. 그 마음 외면하지 말고 그 마음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종교적인 경건 행위로 이 사실을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내게 나와라. 약하면 약한 대로.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성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일들이 힘들어서 그런 장애가 있고 괜찮다. 다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네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네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이야말로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그 성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가면 가장 내밀한 곳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처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이 적혀있는 모세가 받은 그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깨어진 마음을 상징합니다. 왜요?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고 두 번째 돌판을 첫 번째 것과 같이 만들어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러니 그 두 번째 돌판은 늘 깨어진 첫 번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붙드셔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붙들어 매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한다고 해서 우리가 음욕을 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상한 심령을 부여잡고 나오는 진정성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적당히 흉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그 자녀로 부르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사랑을 해야 한다. 네가 충분히 사랑할 실력이 없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네 마음의 방향을 사랑하는 대로 두어라. 이웃과 경쟁하는 대로 두지 말고 경쟁 모드로 네 마음을 바꾸지 말고 사랑 모드로 전환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이고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가지고 고장난 차를 힘겹게 운전하듯이 그렇게 저기가 목적지라는 것은 아는데 저리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든 그 싸움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이 지난한 싸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 다짐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 그리고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풍성히 충분히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거듭 읽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실력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일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로 우리의 눈길을 두며 사는 이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팔에 힘을 붙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에게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